1835년에서 1919년까지 살았던 큰 사업가요, 또는 사상가이기도 하고 지상가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였던 강철왕 안드루 카네기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분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으나 말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여러 면에서 유명한 분이 몹시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무덤에 세울 묘비명을 자기가 써놓았습니다. 그 점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보다 더 우승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이 누워있다. 여기에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이 누워있다 라고 썼습니다. 의미심한 묘비명입니다. 그는 이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을 그를 가르쳐서 천재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고 사업가라고 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높이고 있지만은 그런 말합니다. 아니요. 자기의 성공은 많은 우수한 사람들, 자기보다도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이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이들의 장점, 이들의 우수한 점을 내가 받아들여서 우수한 것을 극대화하도록, 우수한 자로 하여금 우수하게 일하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장단점, 강점과 약점을 다 가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장점만 가진 사람은 없어요. 또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다 주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장점이라는 것이 어떤 때 이것이 둔감을 하게 되면 단점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악조건 혹은 단점이라고 하는 것, 약점이 오히려 큰 장점으로 이렇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의 표본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알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이거를 줄이려고 혹은 단점을 없애려고, 약점을 없애려고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한평생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세월 다 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장점, 큰 은사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아요. 다 땅에 묻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약점도 있고 또 강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점을 극대화해요. 장점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장점을 살려가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단점을 다 극복하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상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누구냐?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남의 약점이나 남의 단점은 보질 않아요. 특별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장점만 보아요. 그의 능력과 훌륭한 점만 보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능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렇게 띄워요. 장점을 이용해서 큰 힘을 모아서 큰 사업,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바바라 드 엔젤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타임즈의 보고서대로 베스트셀러로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에게 익혀진 아주 명망이 높은 책입니다. 자신감. 그 속에서 자신감이 뭐냐?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과 자만심. 그건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르다. 자신감이란 뭐냐면 외면적인 성취와는 상관없고 결과가 불투명할지라도 내면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게 자신감이요. 또 자신감은 처해 있는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아랑곳 없어요. 바른 목적에 따르면 그 목적이 필요로 하는 대로 온 마음과 정신을 다 기울여요. 환경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적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준에 마음을 두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대개 보면 과거에 뭐 좀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작은 과거의 성공이 큰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가끔 보면은요, 그 과거에 좀 차라리 실패하면 좋은 사람이 될 걸, 과거에 뭐 조그마한 거 좀 잘 됐다고 해서 여기에 연연하고 매이는 동안 소중한 현재와 미래가 다 망가지고 말아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 특별히 많아요. 아, 뭐 젊었을 때 뭐 인류대학 나왔다나 지금 몇십 년 되는데 아직도 그거 우려먹고 있어요. 내가 인류대학 그러니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 차라리 그분이 인류대학을 못 나왔더라면 사람 될 뻔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작은 성공, 여기에 매일 동안에 큰 미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이라는 것은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자만심이라는 건 뭐냐? 과거에 매이는 것이에요. 환경의 호전이라고 하는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관심이요. 또 하나는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요. 어떤 결과가 왔다고 해서 있을 거라고 해서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것, 이거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지도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고민, 그 심연에는 죽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하나는 죄책감이 옵니다. 많은 잘못한 것들이 항상 그 양심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래서 두려움에 떠온다고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고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지도자의 고민이에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인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인자인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됐습니다. 1인자인 모세만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던 여호수아가 모세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무거운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요. 모세는 죽었고 홀로 이 백성을 인도해야 하고 고독한 마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무지와 그들의 완악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 고기가 남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금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되게 노는 것을,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완악하다고, 얼마나 목이 고든 성인지를 잘 압니다.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가나안 칠족 속이 가나안 땅은 잠깐 정탐꾼으로 이 땅을 다녀가는 있습니다만은 전혀 미지의 세계입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자기네는 오합지졸이요 이쪽은 군사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높은 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을, 이 나라를 점령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미의 세계입니다. 신앙이 없는 정탐꾼들이 한 말 것처럼 이 땅은 아낙자손들이 사는 곳이요. 그 아낙자손들 그 장대한 모습에 비올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더라고 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 어떻게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문자 그대로 환경은 제로선에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사입니다. 이미 주었다. 가서 차지해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 여기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가서 차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경이 다 너의 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야 한다. 이 내가 네게 주었노라.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돌프 괴자다라고 하는 분, Loving Yourself for God's sak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한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라.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요? 아, 참, 요새 같은 때는 키가 작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래. 요새 젊은 사람들 너무 커가지고 나를 공격스럽게 만들어. 인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다 크니까요. 자, 우리는 작습니다. 또 과거에 이러이러했습니다. 어쨌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숭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 여러분, 억울한 과거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와 화해하고, 아니,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는 말과 과거로 인해서 오늘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오늘이 있게 한 그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과거와 화해해야 됩니다. 만일에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그 누구를 미워하고 그렇게 망가친 나무게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함께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말합니다. 식상의 작 가운데 강용무 박사라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교육학요 박사요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중학교 다닐 때 축구부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하나는 고아 보내고 동생 하나는 철물점에 보내고 그리고 혼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한 5년 동안을 이 눈을 떠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쳤습니다. 5년을 그렇게 보내고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서 연세대학에 들어가고 유학을 하고 교육학 박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내가 시각장애자가 됨으로써 온 것이다. 내가 시각장애자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이 의사가 된 것도 아버지가 앞을 못 보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내가 가장 어려운 겪음을 그것이 바로 오늘을 잊게 한 것이다. 그런 거로 과거는 아름다운 것이요. 과거와 화해한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 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분들이 나를 인사할 때마다 그 말을 꼭 거론을 합니다. 제 목전에서 제 아버지가 총살을 당합니다.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북한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처절한 경험이지만 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처 중에 제일 유명한 악처가 역사적인 악처가 누군가 하는 소크라테스의 마누라입니다. 아주 소문난 사람. 얼마나 못됐냐고요. 그거 뭐 다 일일이 말하지 맙시다. 어느 날 자고가 물 가르친다고 하다가 저녁에 들어가는데 설거지 하다 말고 설거지 하던 더러운 물을 남편이 오다가 확 깨졌지. 그가 껄껄 웃으면서 천둥이 치더니 비가 오는만. 그러니까 그 자들이 뭐라고 하더니 아이고 이거 뭐까지 그는 마누라 내보내고 말고 이혼하고 맙시다. 별소리 했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껄껄 웃으면서 자네들은 나를 모르는만 그 마누라가 아니면 나 철학가가 됐겠나.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주어야죠.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야죠. 여러분,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명 중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으로 나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지내고 이렇게 살았고 그 많은 경험을 눈으로 본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나안의 적도 보지 마라. 이스라엘의 완악함도 머리에 쓰지 마라. 다만 나를 보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지켜라. 모세를 통해 말한 바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을 명상하고 묵상하라. 네 생각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었노라. 범사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유만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이 생겨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영감이 온 것이라고. 그리고 거론합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그너, 그리고 바하, 하이, 모든 유명한 음악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게예요. 영감을 기다려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갔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라,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공회에 서면 예수님 말씀이 내가 무슨 말 할 것인가를 현장에서 일러주리라.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자. 가라고.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요단강을 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내가 네게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두운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떠올려서 찾아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마음으로 담대하고 강하고 새로운 길을 얻어서 주님께로 향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중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이제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